생각이 새롭게 됨 두 번째, 부흥보 제30기.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곳은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결코 우리의 혼과 몸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공개되고 열려있는 영이 있어야만 활발한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생각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폐쇄된 생각이 있는 곳에는 폐쇄된 영이 있습니다. 생각이 폐쇄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빛을 비출 수 없으신데 그것은 빛을 영에 비출지라도 생각이 폐쇄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에서 얻은 것을 나타내는 출로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질병이 생겼다면 그의 영도 그에 따라 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병이 생겨도 이로 인해 그의 영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년의 병상에 누워서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영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 안에서의 문제는 즉시 그의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함을 두 군데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의 앞에 놓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의 성경을 보기로 합시다. 해석.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단락의 성경에서 두 차례 생각이 언급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해서 총명은 원문에서 디아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17절의 생각과 동일한 어근이며 단지 어근이 뒤에 약간 변하여 디아노이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과 18절의 의미는 바로 너희는 행함에 있어서 더 이상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디아노이아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입니다. 누스와 디아노이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은 하나의 기관이며 디아노이아는 일종의 동작입니다. 눈이 하나의 기관이고 보는 것은 눈의 동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어떤 물건이고 보는 것은 이 물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스는 기관이고 디아노이아는 작용입니다. 생각은 하나의 기관이며 17절은 이 기관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노이아는 일종의 작용으로 18절에서 이 기관의 작용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18절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에서 마음은 우리의 참나 곧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인격입니다. 19절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말은 원문에서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에서의 의미는 느낌을 지나쳤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의사들이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처난 어떤 부위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처는 여전히 부패하고 있지만 그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22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너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이미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며 그러므로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원문에서 이 말은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으로 인하여 썩어져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상반절에서 계속되는 것이며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의 진리를 가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옛사람이 계속하여 부패되는 것처럼 계속하여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과 상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사실을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사실을 말하고 25절 이후부터는 앞에 말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것을 명령합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는데 첫째,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둘째, 우리의 마음, 셋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17절에서는 누스를, 18절에서는 디아노이아, 곧 생각의 작용을 말하는데 다 생각의 방면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이 폐쇄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폐쇄된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에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마비되어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이 단락의 성경은 생각과 영과 마음의 세 방면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마음이 먼저 부패됨. 우리는 먼저 17절과 18절에서 말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이 생각이 부패되고 마음이 굳어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방인이 부패되어 감각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그 시작을 알고 그 부분을 다루면 됩니다. 과연 사람의 생각이 먼저 부패되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먼저 부패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패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먼저 마음을 다루면 되고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먼저 생각을 다루면 되며 생명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먼저 생명을 다루면 됩니다. 17장과 18장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선호를 보여줍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허망한 생각에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허망한 생각은 중국어에서 소위 공중누각이며 서양인의 공중요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작용, 사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작용이 어두워진 연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디아노이아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늘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사람의 생각이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거니와 실지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 것입니다. 이방인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음. 앞에 메시지에서 사람의 두뇌가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방면의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합당하려면 먼저 마음이 합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왜 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그의 머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이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에게 많은 이유를 들어서 주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자 그는 이건 역시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를 믿게 하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머리에는 잘못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고 예수님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문제가 없고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참 나이며 우리 본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부패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생각의 관계. 이방인이 이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려 하지 않으며 성경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합당치 않은 것은 일종의 병과 같지만 그의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완전 무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하는 요점은 먼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먼저 올바라야 그 다음에 생각의 작용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만을 치료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근본을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복에 대하여. 예를 들어 침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나 왜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불순종하며 도리어 많은 분열이 발생합니까? 그 원인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여기서 침례받는 것이 성경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하도록 명하신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들었다 합시다. 그는 이것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단지 이 일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의 믿는 이가 이 일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거절한다면 그는 나중에 성경을 읽을지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이 진리를 말할 때에도 단지 법정의 변호사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묻지 않고 다만 그 자신의 이유만을 말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첫 번째 생각은 상대방을 눈박하여 넘어뜨릴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머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동기가 얼루바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그가 전한 말씀이 과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만일 잘못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비록 그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옳지 않고 변론만을 생각한다면 한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서 다른 사람이 전한 진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법률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결코 그의 머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에 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두뇌만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도 이 탐욕의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머리로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뜻밖의 상황에 대하여 이상히 여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자신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깨닫지 못하고 먼저 그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각도 그에 따라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머리가 부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의 타락이 그녀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동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사탄과 말할 때 그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 만족이 없었으며 그녀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형제는 하와는 금지된 과일을 먹기 전에 이미 타락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며 마지막으로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울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머리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와 이야기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무릇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생각은 비교적 좋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두뇌는 마치 차의 바퀴와 같아서 하루 종일 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치 차바퀴가 돌고 있을 때 쉬지 않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그는 문제만을 제기할 뿐 도무지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가지 상황은 모두 그의 생각이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은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 말을 끊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한두 마디로 찬성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쉬지 않고 종일 돌아간다면 당신의 생각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못합니다. 이 병의 근원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의견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생각의 일종의 병이며 이 병의 근원은 오히려 마음에 바라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들은 것을 내면에 전달해 주어야 들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은 통역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먼저 중국어로 통역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역의 일은 우리 안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통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들어도 잘못 알아들었다면 그것은 생각이 잘못 통역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의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가운데서 도교를 믿는 사람 두 명이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속이 이미 뭔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을 이상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을 주사 어느 것이 옳으며 어느 것이 그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섯 번째, 생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게을러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며 어떤 때 사람은 생각이 너무 침울하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상황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멈출 줄 모르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텅 빈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의 기억력은 아주 나빠서 전적으로 그들의 일기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기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늘 일기로서 그의 기억을 대체한다면 그의 두뇌는 문제가 있습니다. 펜 루이스 여사는 믿는 이들이 일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의 머리에서 충분히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잊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이 깊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망증이나 과도하게 잘 잊어버리는 것은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생각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우리의 사지가 중풍병에 걸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사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외부의 사람이 그에게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면 이것은 그가 생각에 있어서 피동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병일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의 생각이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병입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마치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의 위험. 나는 다만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각종 병적인 상황들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병들의 근원은 다 마음의 위치에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침울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환자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 보면 일어나서 일을 하기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때 사람의 머리가 피곤하여 생각을 할 수 없고 일조차 할 수 없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당한 휴식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거나 혹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다 생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으며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생각을 비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의 생각의 작용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험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새롭게 됨.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우리는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빛비춤을 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 열려서 그분께 속한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이것을 바란다면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는 그분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알게 된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이후의 권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 반면 25절 이후는 이러한 위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의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하고 이 단락을 통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과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더 이상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생각의 영은 생각과 영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생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특정한 일이자 하나의 관문입니다. 믿는 이가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문해 보고자 한다면 다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정적으로 새사람을 입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데 유의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님 안에서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간주하는 것, 즉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벗어버리는 이 일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의 특별한 역할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단지 믿음만 갖고 있고 의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큼이나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특히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려면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을 벗어서 둘 곳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를 훈련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은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든 부정함이든 자아든 다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한 면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확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 성령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라. 알아두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마음을 먼저 교정하고 나서야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빛을 막습니다. 종이 한 장이 빛을 차단해버리듯이 작은 죄가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올바로 처리하고 나서야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지만 이 순간에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꺼이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그릇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한 것이 옳습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각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자아에 대하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들은 것을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생각을 갈망하여 이미 생각이 새로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체험으로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길에 관계되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속성, 영광, 거룩함, 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며 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영광이 그분의 신격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는 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려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넣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죄를 깊이 느끼는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부끄럽지만 나도 죄에 대한 감각이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버 자매님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교만과 질투로 생활하는데 그분 앞에 와보면 실제로 교만과 질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전에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죄를 몹시 미워하였고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몹시 엄하게 다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가장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당신은 실제로 교만과 시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의 설교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진리에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죄를 간과해버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고 첫 순간에 그것을 적절히 처리한다면 다음번에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자들은 거룩함을 모릅니다. 이는 거룩함이 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위치는 거룩이 아니라 중립이었습니다. 오직 죄를 알게 될 때에만 거룩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불의란 무엇입니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나도 신문에 기재된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불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설교자가 말씀을 끝마치고 단상 위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다가 무심코 맨 첫 줄에 앉아있는 어떤 부인의 비옷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흙을 닦아주지도 비옷 주인에게 사죄하지도 않고서 그것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두고서 이 설교자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인가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부인에게 보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옷을 깨끗하게는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녀에게 빚진 것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관가해 버린다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믿는 이들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모든 더러움과 부당한 성향과 불의를 벗어버려야 하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도 점점 성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과 영의 관계. 오래전에 제시 펜 루이스 여사가 쓴 잡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닫혀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도 닫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를 즉시 알았지만 나의 영적인 체험이 깊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생각이 막혀 있다면 영은 출구를 갖지 못합니다. 이는 영이 생각을 통해 그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류를 한 예로 들어봅시다.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다면 전류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이는 결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전구를 통하여 전류가 흘러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다면 영은 그 자신을 표현할 길이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믿는 이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의 영은 출구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결코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면 그들의 생각은 맑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생각이 맑지 못했다면 영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들은 모두 그들의 영, 생각, 깨달음, 이성, 사고가 맑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들이 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된다면 지력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과 생각의 새로워짐. 성경에서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둘째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의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누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을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재단 위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고 헌신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새롭게 된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중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보통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러한 완전한 순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느리가 영적으로 진보한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담배나 도박, 그 외에 외부적인 문제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인 삶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리 깊은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새로운 믿는 이는 시기, 교만 등 본성에 속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진보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가르침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한 단계 더 전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 깊어져 갑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마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교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생각은 하나님께 한층 더 드려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새롭게 된 후의 생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마치 기름때가 지든 부엌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새롭게 된 후에는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맑은 유리창같이 됩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아주 예민하고 민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올바른 수신기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추측하여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판단하는 문제.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생각에 확정할지니라. 여기에서의 생각은 누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각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누스, 곧 생각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깨닫는 문제. 이에 저희 생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의 생각은 누스입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여셨습니까? 이는 그들도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라야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생각이 열리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당신 앞에 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춥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을 읽을 때만 진리를 깨달아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잠잘 준비를 하거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그분께서 당신의 생각을 여시면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체험뿐 아니라 내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진리 전체를 한 번에 다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네다섯 달 동안이나 한 진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주신 권위에 대한 진리를 점차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문제. 전에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매일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시는 진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될 때 조만간에 그 전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두 시간 정도밖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해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명백하게 크고 체계적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들을 이들의 생각에 보여주심으로 이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어함. 마지막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보해 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과 당신이 행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모든 새롭게 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생각하기를 시작하고 멈추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은 병들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당신의 생각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분석한다면 골치만 아플 것입니다. 눈꺼풀을 열고 닫는 것은 생각이나 명령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생각을 제안한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제어하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유념해야 할 문제입니다.